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미느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뭘 우리에게 이제 주시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삶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은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놓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하고 좋은 걸 먹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분유를 먹일 때 여기 모르겠습니다. 밑에는 아기 엄마들이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있을 거고 여기는 아기 다 키운 분들 와 있을 텐데 여러분 아기 키울 때 분유 먹이었던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아기 엄마들이 분유를 먹일 때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싸구려 분유를 먹이고 싶을까요? 좋은 거 주고 싶겠죠? 예.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분유 회사에서는 이 등급을 나눠 가지고 싼 거부터 이제 비싼 것까지 이렇게 등급을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분유가 쫙 이렇게 있으면 부모의 손이 어디로 갈까요? 자연히 비싼 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야, 이거 돈 얼마 차이 아닌데 내 아이에게 좋은 걸 줘야 되겠다. 비싼 쪽으로 손이 가겠죠? 여러분, 싼 우유하고 비싼 우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아이 키운 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여기서는 대답 못하고 아마 여기 밑에서 이렇게 유아 보이실에서 아기와 함께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애 재운다고 하다가 누워가 같이 자버리는 애 엄마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본에 대답이 나올 거고 여기는 아마 애 키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얼마인지 모를 텐데 제가 한번 얼마나 하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비싼 거와 싼 거의 차이가 이 800g 한 통에 싼 건 한 13,000원 정도 하고요. 비싼 거는 5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뉴질랜드산 사냥 분유 해가지고 면역력 강화, 두뇌 발달 뭐 이런 거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모유에 가깝게 만들었다면서 여러분 부모 마음에 그러면 내가 막 최고 좋은 건 아니라 가급적이면 좋은 걸 먹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나갔습니다. 이제 분유 값 계산하지 말고 이제 이건 예화로 드는 거기 때문에 막 여기 매여가지고 또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 들었냐 분유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 그러고 이제 이것만 남아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보면은 중요한 건 우리 인간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걸 주셔야 할 텐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삶을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들 이곳에 와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통적으로 이 하나만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은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주제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방송실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요? 예,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하나 알고 가면 됩니다. 뭐 더 많은 건 몰라도 그냥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알고 가면 됩니다. 이런 건 적어놔야 돼요. 예, PPT 좀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적을 시간을 드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수양이 왔다가 뭐 들었나 하면은 그럼 뭐라도 하나 적어놔야지 이렇게 뭐 이 남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 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적어놓고 이제 적어놓는 거하고 머릿속에 외워놓는 거하고 다른데 여러분 주일학생은 아니지만은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여러분 어떤 나라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성을 탈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큰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이 하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그 다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는 이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은 이 부분이 하나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판단이 올라와도 야, 이게 악한 것이다. 그럼 이거 내가 믿으면 안 되지. 이거 따라가면 안 되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제자가 나오는데 한 명은 빌립이라는 제자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이 부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악하다는 걸 발견하고 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는지 따라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예수님이 이들을 테스트해보고 이제 시험해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건 빌립의 마음에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는지 아니면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부인하는지 이걸 이제 지금 예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은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물으니까 빌립의 마음에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인단 말이냐. 그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과 이제 자기 판단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안드레는 성경을 봅시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아 사람들의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자 여러분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 소년의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음식이 있습니다. 자 이걸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안드레의 마음을 보면은 야 이거 들고 나가면 예수님이 능히 5천명을 먹이신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 안드레가 이걸 들고 나오면서 이거면 충분하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이거 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확실하게 역사하신다. 5천명을 먹이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 이런 확신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걸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 주님의 마음이 있고 이제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첫 번째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가 되었을 때 이제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봤을 때 예수님 봤을 때 그거면 충분하겠죠? 능히 5천명을 먹일 수 있죠? 그럼 안드레의 마음에도 그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능히 5천명을 먹인다는 이런 믿음이 일치가 되면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이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쉽죠? 내 마음하고 주님 마음하고 일치가 되어서 믿음을 갖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주님의 어떤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서 주님의 마음에도 능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안드레의 마음에도 그런 확실한 마음이 들어졌을 때 이걸 믿어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문턱을 낮춰놓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 여러분들 이 강대상으로 바로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하면은 계단으로 이제 올라오는 길이 있고 바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이게 턱이 높아서 바로 올라오겠습니까? 쉽게? 못 올라오겠죠? 계단으로 올라오라고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만들 때 목수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 계단을 계산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계단의 높이가 15cm고 폭이 30cm 정도 되면은 누구나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계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집에 가보면은 계단을 오는데 왜 이리 숨차지? 왜 힘들지?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계단은 높이가 15cm보다 좀 더 높을 때 그리고 좀 그러면 이제 가팔라지겠죠. 그죠? 그런 계단을 오를 때 나도 모르게 좀 숨이 차지고 힘이 떨어지는데 계단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올라올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만드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문턱을 팍 낮추어 놨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문턱을 굉장히 높여 놓고는 그게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긴다.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건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복된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아무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문턱을 굉장히 높여놓으면 누가 믿음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씨름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은 문제는 내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면 누가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하고 일치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겨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야, 이것 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지금 그런 마음이죠? 근데 왜 예수님 앞에 이거 들고 나옵니까? 자,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두 번째 와서 주님의 마음하고 자기 마음하고 다를 때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 이 마음이 들어지면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이 마음을 가져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의 믿음은 분명히 주님 마음하고 자기 마음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들지만은 자, 그 자기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거면 충분하다. 우리 주님은 전능한 주님이기 때문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능히 오천 명을 먹인다. 이런 확신이 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부인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여기지만은 야,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죠. 첫 번째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이게 뭐라고요? 예, 안드레는 지금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판단,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마음 들지만은 자, 이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확고한 마음이 들어졌을 때만 믿음이라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져야만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단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자기 판단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야, 너 그 지금 5,000명이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들고 나서 뭐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 이렇게 손가락질할 겁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 마음 부인하는 거예요. 왜 들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는 안 돼. 불가능해. 5,000명이 지금 앉아있는데 겨우 이거 보리떡 다섯 개 들고 나가서 뭐 한단 말이냐? 이 마음이 드는데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문턱을 이렇게 낮춰놓으면은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확실한 마음이 안 들어진다. 이거면 충분하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지네. 야, 이거 가지고 뭘 해? 이거 갖고 되겠나? 그런 마음에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다 열려 있는데도 자, 안드레가 이렇게 나갔을 때 주님이 일을 안 하셨냐는 거예요. 야, 안드레야, 너 마음에 아직 확고한 믿음이 없네. 근데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시더라는 그걸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들고 나온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이런 부분에 하나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정립이 되어지면 믿음의 길을 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 속에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내 속에 말도 안 되는 그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 마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었는데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케냐에 집회에 초청대가 갔습니다. 대전의 엑스포 이후에 케냐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케냐 사람들과 이제 케냐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케냐 사람과 가까워졌어요. 상공부 장관이 또 참석을 해서 상공부 장관과도 이제 가까워지면서 그 이후에 엑스포 이후에 방무사님께서 케냐의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이제 집회는 우리처럼 이제 강사를 초청하면 강사가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많이 초청을 해요. 여러 명이에요. 강사가 하면 10명도 되고 막 이래요. 목사님 딱 가시니까 그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강사가 여러 명 있고 말씀 전할 시간 30분 이렇게 주는데 그럼 여러분 통역 써야지요. 또 그 나라 스와힐리어라는 말로 또 이중 통역해야지요. 그 말씀 몇 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쪽지가 올라오는데 헌금 광고하라고 쪽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빨리 내려오라고 이제 다음 강사 시간 기다린다고 이제. 거기 시내 중심가에 있는 스타디움이 하나 있습니다. 야요 스타디움이라고 스타디움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복음을 못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앉아있는데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얼마나 한이 맺히고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도 안 가고 그 이제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사진으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스타디움 한쪽 편에 사람들 앉혀놓고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장면이 사진에 있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강사 시간이 이제 그렇게 안 주어지니까 점심 시간에 밥 먹으러 가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따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월드캠프에 해외 글로벌 캠프에 이렇게 케냐에서 참석을 했을 때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만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교회 목사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한참 일반교회 목사들이 복음이 전거될 때였는데 자네 돌아가거든 그 야요 스타디움에서 일반교회 목사들하고 그 목사 교인들을 다 초청해서 집회를 하러 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케냐에 돌아가서 그 장소를 대관을 하려고 아프리카니까 뭐 그 메인 스타디움 그걸 자주 쓰겠나 싶어서 언제든지 얻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가보니까 주말에는 스케줄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 날 해야 그 일반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연합으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자리가 다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이 축구 이제 프로축구 비슷한 게 생겨나가지고 주말마다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거예요. TV 중계를 해가면서까지. 그래서 그 장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뭐 우르파크라는 그 유명한 공원인데 거기도 알아보고 다른 장소 알아봤지만은 마땅히 장소가 나오지 않는데 또 마음에 하나 들어지는 게 아, 목사님께서 야요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딴 데서 하면 뭔 의미가 있겠나. 오래전에 목사님이 처음 케냐에 발을 내딛어가지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복음을 못다 전한 그 한이 맺혀있는 장소인데 그래 거기에 한번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우리 시간을 가지면서 목사님이 직접은 안 하셔도 제자된 우리들이 대신 마음껏 복음을 외치길 원하셔서 그런 시간을 마련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장소는 의미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알아봤지만 여전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제게 가르친 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마음을 믿을래 네 판단을 믿을래 아니면 내 마음을 받을래. 제 마음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는 게 이제 대적이라는 걸 하나 발견하고 났을 때는 내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내 마음을 고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보내면서 그 장소를 대관을 하라고 가서 담당자한테 축구 경기를 다른 운동장으로 옮겨라고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TV 중계까지 하는 축구 경기를 옮기고 우리 이제 이를 집회하는 데 쓰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또라이라고 하겠죠. 저도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아요. 내가 내 입에서 이 말을 내지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내가 머리로 알아요. 어이, 가서 축구 경기 다른 데로 옮기고 우리 대관해달라고 하라고 할 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내 머리로 알아요. 근데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그 전도사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담당자에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에게 대관해달라고. 축구 경기는 따로 운동장으로 옮기고 우리 대관해달라고. 그 담당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한지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놀라운 거예요. 예,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통신회사에서 빌려놓은 날짜가 있는데 혹시 그 날짜가 이들이 행사를 연기하려고 하는데 연기하면은 그 날짜를 주겠다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과 판단을 믿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안 갔으면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까지 옮겨가면서 우리에게 대관해달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가 아 이분들이 꼭 행사를 하려고 하구나. 그러면 이 통신회사에서 예약을 잡아놨지만은 혹시 옮길 수도 있으니까 옮기면 그 날짜를 주겠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통신회사에서 행사를 잡은 날짜를 정말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가 비게 되었고 우리는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아이와이프 학생들 마음껏 공연하고 합창단 마음껏 합창하고 우리 마음껏 말씀 전하고 예전에 목사님은 강사로 초대받아 갔지만은 말씀 마음껏 못 전하고 말씀 좀 전하려 하면은 빨리 마치라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헌금하고 광고하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고 쪽지 올리고 자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그 일반교회 목사들과 그 목사 교인들을 모아놓고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축구 경기 옮기라 해 하면은 그래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축구 경기 옮기고 그 장소를 우리가 쓸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갔던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부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월드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월드캠프를 하는데 월드캠프 중에 이제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동부 아프리카 최대 홀이 KICC 홀이라고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동부 아프리카 최대의 또 KICC 홀이라는 곳에서 칸타타를 하고 싶은데 마침 그걸 청소년부에서 무료로 대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관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행사 장소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무료로 대관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차량을 이제 빌려서 그 많은 인원이 이제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당시에 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를 띠카로로 해가지고 이제 큰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 고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고향 가는 길이니까 대통령이 있을 때 그 길을 어떻게 할까요? 확장 공사를 하고 포장을 하고 공사를 하겠죠, 그죠? 그건 좋은데 문제는 세계대회 기간에 길 공사를 하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는데 어느 정도 차가 막히냐면은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거기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30분이면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칸타타를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이제 1000명 이상 와 있었으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차가 이제 가서 목회자들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칸타타가 1회 공연이 마치면 목회자 태워다 주고 다시 학생들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길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은 행사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선사님에게 그 청소년부에 가서 길 공사 중단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청소년부에서 길 공사합니까? 청소년부하고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를 후원해서 같이 일은 하긴 하지만은 길 공사는 도로교통부에서 이제 길 공사를 하는데 전사님에게 가서 길 공사 중단하게 해달라고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또 그 전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가지고 또 그대로 간 거예요. 가서 청소년부에 가서 길 공사 중단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청소년부 관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우리 주관이냐, 우리 소관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 길 공사를 중단하고 말고 하냐. 그래, 막, 옥신각신 이야기한, 그래도 안 된다, 행사를 하려고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냐, 그래도 안 된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직원이 무슨 일인데? 하고 이제, 뭐, 옥신각신 하니까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왜 후원하는 IYF라는 단체 있잖아 여기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길 공사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 옆에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어이 잠깐 기다려봐라 내 저 도로교통부에 내 친구 있는데 알아볼게 하고 전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에게 이분이 전화를 딱 해보더니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옆에 이제 친구가 도로교통부에 있는 친구가 뭐라냐면은 언젠데 날짜만 이야기해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언젠데 날짜만 이야기해. 우리 법에 일주일 중에 하루 쉬어야 되는 법이 있거든. 날짜만 이야기해라 그날 쉽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공사하면 사람들 짜증나잖아요. 보면 길 막히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케냐의 법이나 아프리카의 법들은 선진국의 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마 영국 법 같아요. 외국에 있는 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 나라의 법이 그런 법이 있으니까 거기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들고 나갈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처럼 여기지만은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제가 이 안드레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는 주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일치되어졌을 때만 이때만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도 내 마음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도 내 마음을 부인해버리면 이게 일치가 되는 거구나. 내 마음에는 말도 안 돼. 내 마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 마음이 들어지지만은 그 마음이 없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길을 갈 때 엄마와 같이 길을 갈 때 아이가 엄마 아이스크림 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햄버거집 지나가 엄마 햄버거 그러면 아이가 요구하면 거기 들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아이의 말을 부인한다고 합시다. 엄마가 지금 시간이 급한 거예요. 엄마 아이스크림집, 엄마 피자집, 엄마 통닭집, 엄마 햄버거집 하는데 엄마가 지금 시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가 그걸 부인하고 엄마의 갈 길을 가면은 엄마의 갈 길을 가요 안 가요? 가죠. 자, 아이가 없어서 그런 말을 안 했을 때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 안 듣고 엄마가 그 말을 부인하고 가면 엄마가 원하는 길을 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는 이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는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 그 판단을 이걸 부인하면 된다. 이거 부인하면 믿음이다. 부인하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이 생각보다는 내 마음은 왜 주님 같은 마음이 안 들어지지? 내 마음은 왜 주님 마음하고 일치가 안 되지? 내 마음을 주님하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은 조금 더 생각이 안 일어나고 내 판단 조금 더 안 하고 주님 마음과 똑같이 되어서 주님 역사하시겠구나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날이 몇 번 있겠어요? 예?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믿음을 경험하는데 그게 소발의 시작기인 거예요. 여러분, 소가 어쩌다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어. 그럼 그 다음날부터 몸살한다는 거 압니까? 예? 그 다음날부터 소가 몸살을 한대. 왜? 쥐 잡으려고. 뒷걸음치려고 연습한 쥐 잡으려고 몸살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몸살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죠? 근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내가 아,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 마음이 딱 들어져서 믿음을 가졌는데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생애 속에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놓고 가뭄에 콩 나듯이 내 생애 몇 번 안 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농사를 지으면은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우간다에 가면 우간다가 쌀 농사를 이렇게 지어요. 옛날에 북한하고 수교를 맺었어가지고 북한하고 친해지면서 쌀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쌀 종자도 이렇게 좋아요 보면은. 근데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들은 2모작, 3모작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벼베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모신기를 하고 있어요. 심고 이쪽에서는 수확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 그런 땅에 농사를 지으면은 2모작, 3모작도 가능해 수확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믿음으로 살도록 안 해놨단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놨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은 우리가 몇 번이나 믿음으로 살고 몇 번 믿음을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세계를 아주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믿음의 문턱을 아주 낮춰놨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자, 첫 번째 PPT 다시 한번, 두 번째 PPT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건 바로 첫 번째 지금 제시한 믿음입니다. 내 마음하고 주님하고 딱 일치가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야 이거 되겠나, 내 마음에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마음이 늘 들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저 믿음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믿음, 아이고 이거 벌써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길을 주신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마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했죠. 여기서 두 번째 믿음, 안 되겠다는 이 마음을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양에 여러분 오셨는데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 있죠? 그렇죠?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수양에 참석하고 가서 여러분 마음에서 뭘 보냐면 내가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가보니까 또 변화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변화를 받으러 오고 그 다음 또 이제 복음반에도 들어오고 제 복음반에도 들어오고 제가 이제 복음반을 해보면 아는 얼굴들이 많아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저분은 지금 몇 년째 지금 단골 손님으로 오는데 뭐타러 저렇게 계속해서 오시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내 마음에 변화되었다는 그 마음이 딱 들어질 때 사람들은 변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도요. 내 마음에 들어지는 부분에 나는 아직 안 됐어. 나는 아직 멀었어. 그 마음 하나 부인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 99% 나는 아직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도 내 마음에서 작은 주의 음성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부인해버리고 주님 말씀 편에 서는 거고 주님 마음 편에 서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법에 익숙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주님 마음하고 일치되는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100% 들어지는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놨다, 의롭게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의롭게 해놨다는 걸 믿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볼 때 죄인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지던가요? 내가 볼 때는 죄인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양에 와서 만약에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은 그렇지만 아니, 내가 늘 죄를 짓는데 내가 늘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생각 하나 부인해버리면 되죠. 내가 볼 때는 죄인처럼 보이지만은 말씀에서는 의인이라면 오늘 그 말씀 믿으면 구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구원 이루어지죠? 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번에 처음 오셔서 만약 복음반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아 이제 내가 의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확실히 들어져야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 이거. 내 생각과 판단을 믿으면 이건 망한다.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 된다고 내 생각을 부인해버리고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법만 배우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 내 속에 들어지는 마음 그래 그래서 부인하는 거지. 내 마음에 주님과 다른 마음이 들어지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부분과 내가 다른 마음이 들어지고 종이 말씀하는 부분과 내가 다른 마음이 들어진다. 예, 그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인하는 법을 주셨는 거예요. 네 생각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을 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어떻게 다 없앱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어떻게 다 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줬습니다. 네 속에서 생각이 안 올라와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걸 다 없애라고도 하지 않았고 단지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여러분 사기꾼이 교도소에 가서 뭐 하는지 압니까? 사기꾼은 사기꾼인데 교도소에 가서 교도관을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교도소에 억울하게 지금 와 있지만은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참 좋은데 내가 앞으로 교도소에 나가면은 자금만 있으면은 이 사업하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이제 교도관이 오면 그 이야기를 교도관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그날 그 교도관은 퇴직을 해가지고 그 퇴직금을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겠죠? 여러분 사기꾼은 이제 사기를 치는 내가 사기를 당해보면 야,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지면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네 말 안 듣는다. 너 사기꾼이잖아. 네 말 안 들어.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지 그 소리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야, 진짜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잘 되겠네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 따라갑니까? 아니, 그 마음 일어나도 그 마음 들어져도 넌 사기꾼이야. 내가 너 말 안 들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100%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늦게 오셨죠. 죽고 난 다음에 오셨단 말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망하고 불평,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했죠.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에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되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 마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마찬가지지만은 마르다 마음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서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산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은 나사로를 무덤에다 장례를 치르고 슬피 울고 있는데 우리 오라버니 다시 살 겁니다 하면은 거짓말처럼 여겨질까요? 참말처럼 여겨질까요? 마르다의 마음에. 자, 예수님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마음에 자,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산답니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거짓말처럼 여겨지겠죠.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이게 참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을 마르다는 부인할 줄 몰랐습니다. 살겠다는 믿음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살겠다는 그 마음이 안 들어져. 예, 그거 괜찮아서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늘 이렇게 칭얼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가는 길에 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때 마르다가 자기 생각 하나 부인해버렸다면은 내가 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고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할 때 내 생각 부인하고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산답니다 하면은 마르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마르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 내가 볼 때는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시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생각 올라오지만은 그 마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생각은 여전히 올라오지만은 이건 사기꾼이야. 내가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그 생각 하나 부인하고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산답니다고 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짓말처럼 여겨지지만은 자, 이 소리를 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간에 적은 이제 그 종의 음성 하나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서울 대전도 집회 때 박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공부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다 들으셨죠? 벽 보고라고도 하고 사진 보고라도 해라. 들으셨죠?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성경 공부를 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그 마음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 저도 이제 교회에다가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날 제가 강남을 가니까 그때 임민철 목사님이 이제 부사역자로 계실 때니까 성경 공부 100군데를 한대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제 150군데로 늘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부럽다. 머털도사에 보면 거꾸라 부럽다는 마음 들려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다 150군데를 하나 부럽다. 근데 박 목사님 유럽 전도여행 갔다 이제 오시는데 차 안에서 목사님이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더래요. 우리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 왜 150군데만 다 해야지.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 이 성경 공부를 그냥 한 명, 두 명 하고 말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 가서 성경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게 이게 주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성경 자매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점점 50군데, 70군데, 100군데, 전에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월드캠프를 가기 전에 170군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드캠프를 갔다 와서 몇 군데 하냐면 230군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한 부인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나이가 50대인데 남편에게 여보 내 생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대요. 남편에게. 남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준 것도 아니고 명품 가방을 사준 것도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편에게 간증하기를 내 50평생에 지금이 여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인천에 대전도 집회를 치르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눈물을 봤거든요. 첫 번째 눈물은 합창단의 눈물이었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박무사님 자주 합창단이 합창을 하고 나면 그 가사에 젖어서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뒤에 무대 뒤에 있는데 정말 합창단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보게 되고 또 하나의 눈물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감격해 하는 거예요. 한 자매님은 남편이 전기공사를 하는데 공사해주고 대금을 못 받아서 도시가스가 끊어지고 막 너무 어려운 형편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카드 체크기고 영업을 했는데 그 영업을 하나 하려면은 그 가게를 6번, 7번 찾아가야 된답니다. 그래, 내가 그거 하나 팔기 위해서 6번, 7번 찾아갔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쫓겨나면 어때? 그렇게 찾아다니니까 자기가 4군데 성경 공부를 뚫었다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형편은 중년의 나이에 도시 가스가 끊어져가지고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월드캠프에 가기 전에 할머니 두 분이 나오셔서 부인회 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할머니 두 분이 첫 번째 할머니 나오셔가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라는데 나는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나 그래 가서 성경 공부를 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할머니는 이 할머니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연세가 75세인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은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는 누구한테 찾아가 성경 하나 찾아보니까 그 이제 동네 이웃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그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기를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죄가 없다 합니다. 이 할머니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죄가 없다 합니다 하면서 너무 기뻐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 하나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판단 안 믿고 그 말씀의 판단 하나 믿었을 때 야 우리는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나 우리가 봤을 때는 없어 보였지만은 벽 보고라도 하고 사진 보고라도 해라 여러분 그 말씀 하나 그대로 우리 생각 부인하고 나는 성경 할 데가 없는데 그 생각 하나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하고 주님 마음하고 일치되는 것이 안드레의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면 그게 일치가 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치된 걸로 여겨주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보리떡 5개 들고 나가면 주님이 확실히 역사하신다 이렇게만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마음 들지만은 그 마음을 부인했을 때 주님은 일치된 마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따라서 들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더란 말입니다.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죠? 이게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하나도 변화 안 된 것 같아. 나는 아직 멀었는 것 같은데 내 그 들어지는 마음을 부인하면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속에 들어지는 생각을 부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내 마음에 들어지는 이 마음을 부인하려면은 바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걸 발견하고 그래야 부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서 내 생각편에 서면 내 판단편에 서면 말도 안 돼 하고 주저앉아버린단 말이에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이 악하다는 걸 발견하면 이걸 따라가 망한다는 걸 발견하면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고 어떤 판단이 들어지든 그거 안 따르고 주님 주시는 마음, 안드레의 마음에 정말 이 보리떡 다섯 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 근데 주님이 자꾸 이거 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들고 예수님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안드레의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동안 확고한 믿음, 내 마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고 조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지는 이것만 믿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올 때 아이고 이것도 틀렸다 이건 또 안 되겠다 하고 늘 포기했는데 그래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지. 안드레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들고 나가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해보고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문턱을 낮춰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에 이 많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되겠나는 그 마음이 들지만은 그런 자기 마음 하나 부인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힘있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에 오늘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지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악하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따라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부인하기만 하면은 안드레에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터인데 이런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